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세절을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상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인데 요즘에 신학교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공부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저자가 쓴 글이죠. 누가, 의사인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훈련을 받은 사람보다는 좀 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이 좀 더 구조적으로 명확한 글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글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분량이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속에 담겨있는 모든 단어를 다 모아놓은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을 쓴 사람은 의사였던 누가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교회와 제자들이 그 사역을 어떻게 이어갔는가, 이 내용을 명쾌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누가복음과 연결시키는데 이런 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는데 압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것도 누가복음하고 연결해서 딱 한 절로 보여주는데 이것도 꽤 유익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오늘 본문의 첫 단어를 보면 데오빌로여, 이런 이름이 나오죠. 데오빌로는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써서 제일 먼저 그 책을, 그 글을 읽게 한 대상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사회에서 꽤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가 누가로 하여금 글을 쓰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봐야 할 것이고요.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꽤 높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이미 믿는 성도였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첫 글자가, 첫 단어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그럼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자막으로 보시면 이는 각하가, 여기서 각하가 데오빌로입니다. 이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그가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주려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글을 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데오빌로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죠. 저는 누가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좀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이런 믿음의 설득력을 주는 사람, 왜 믿어야 하는지, 믿는다는 것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믿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믿음을 주는, 설득을 주는 그런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주연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되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 심빠지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자꾸 이게 디프레스 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그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3절만 먼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요거는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처음 세 절 다루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도 데오빌로에게 글을 쓴다. 사도행전을 쓸 때도 데오빌로에게 글을 쓴다. 요런 케이스가 성경에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성경 밖의 문헌에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두 권의 책을 쓸 때 똑같은 사람에게 헌정한다 그러죠. 이 책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왜 책을 내가 쓰는지 이렇게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가 사실은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일 거예요. 아니면 열두 제자와 비슷한 정도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쭉 봐온 사람이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내가 왜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첫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흥이.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남기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 위에 이러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중형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강력하게 세워질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 확신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 이 생명력을 전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 이런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겁니다. 누가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니까 나도 그 대열에 끼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모든 자료를 다 연구했다고 쓰는 거예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하나씩 이제 전달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 복음을 썼는데 자, 그 누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시작에서 한 절 반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실 텐데요. 제가 앞부분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에 무슨 내용을 썼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읽을 겁니다. 무릇서부터 시작해서 2절 끝까지 읽으실 겁니다. 준비됐죠? 자, 읽겠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으니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했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그가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아계셨어요. 이 땅에 남아계셔서 무언가 중요한 사역을 추가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뒤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요 마지막 부분을 하이라이트 하는 겁니다. 자, 3절도 보셔야 됩니다. 3절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일을 누가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건 이제 누가복음 기록에 나옵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무덤에서 없어지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얼마 동안 승천하시기 얼마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고요? 40일. 이건 여기만 나와요. 자, 우리 지식으로 알아두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이나 이 땅에 머무시면서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 사역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첫째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증거로 확실하게 나타내세요.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 읽으면서 볼 겁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 준 것을 어떻게 제자들이 교회가 실천하였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천한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이 교훈이에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마음에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입니다. 그것도 답은 돼요. 어떤 분들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답은 됩니다. 충영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언약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우러러볼 것 같아요. 이분이 뭔가 좀 아시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세 가지 답보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좋은 대답이 성경 전체의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약이라고 답하는 것과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좀 정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아요.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게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는지 살필 수 있는데 세상의 나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주권과 백성과 영토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주권과 백성과 영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 요즘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주권과 백성이 같아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백성에게 있거든요. 국민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권과 백성의 소재가 같아요. 이 땅에는 주권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영토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위굴 같은 이런 그 종족은요, 천만 명이 넘는 종족인데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리고 주권도요,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는, 백성만 있어요, 백성만.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주권과 백성과 영토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권이 제일 중요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백성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어디죠? 온 우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쳐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마음에 미치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충영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맞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렇게 정의해도 맞아요. 그러면 조금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며 하나님의 통치 행위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데까지 며칠 동안 더 머물러 계셨다고요? 40일. 그동안 뭘 하셨다고요?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그 증거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한 방향과 그 통치를 받는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람 있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게 보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통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지난 금요일 말고 그 전 금요일에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좀 이제 자세히 드렸습니다. 저는 참 중요한 그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매우 중요했고 그 설교를 들었던 성도님들에게도 중요했고, 다만 한 번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 100번쯤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10여 번 하면 마음속에 이 내용이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 이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접근하면 좋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교훈하신 뜻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오늘 해보고 또 얼마 뒤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한 100번까지 해볼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인처럼 죽는가? 세상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식을 동원하고 꾸며내서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여론적으로 맞도록 만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이루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하신 뜻은 십계명 같은 거예요. 죄를 짓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이웃을 사랑하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훈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 지키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많이 해보시죠? 주님,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종종 하시죠? 요즘에 안 하시면 문제 생긴 겁니다. 이런 기도는 자주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작정하신 뜻만이 아니에요. 교훈적인 뜻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선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도 알고 하나님이 교훈하신 뜻도 아는 거지만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기도하시는,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원리는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줘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참 내 인생 열심히 일하는 인생입니다. 주변에 보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주변의 아무개는 내가 일하는 덕분에 덜 일하고 뭐 이래서 좀 불공평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선지자만 그 얘기를 해요.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오는데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맨 아래만 보시면 됩니다. 만군에 보이셔요? 맨 아랫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앞에 나와 있는 얘기는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째,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아주 지혜로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편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에 그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독립적으로 내는 열심은 하나님의 일에 혹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좀 전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했을 때요, 좀 헬라어를 이런 데서는 탁 펼치고 강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평생에 헬라어를 펼쳐놓고 설교를 한 적은 한두 번 있었는데요, 신학교에서 체플할 때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어를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우리 번역본을 보는 것은 종종 때로는 그림을 볼 때 진본을 보는 것과 사진 찍은 그림을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이러면요, 그 일이라는 명사 있잖아요. 일이라는 명사, 이게 이제 보통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사안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했을 때요 우리들은 그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찬양대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야, 목사인 저는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거야, 어떤 구체적인 태스크, 구체적인 과업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들, 굉장히 폭을 넓혀줘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모든 것들, 어떤 사안들, 어떤 주제들, 그 일,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LA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꽤 오래 전이죠. 그때 LA 목사님들 중에는 굉장히 그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랑 좀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좀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제가 존경하고 가까이 하진 않았는데 가끔 모임에서 보면요. 이분이 굉장히 힘이 있으셔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그분이 섬기는 교회 부교역자나 성도들에게 툭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열심을 내는 일이,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셔요.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집니다. 제가 하는 일이,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때로는 버거워하는 일이, 때로는 신나하는 일이, 막 일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막 가슴 뛰는 일이, 그게 하나님 나라 일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나? 질문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로 하는 일, 많은 시간을 쏟는 일,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그 일, 그 일이 하나님 나라 일과 어떻게 관련이 있지? 혹 자녀를 키우는 육아를 하는 분이라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거의 자기 삶의 3분의 2 정도의 시간을 쓴다면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 특정한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수많은 사안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도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목적을 내가 설정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목사님과 마주치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러면 대답할 게 어느 정도 준비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확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기의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이 봉사의 손길들이 보통 정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이 담겨 있으면 설득이 됩니다. 마음이 안 담, 이런 설득이 안 돼요. 마음이 담겨 있으면 설득이 됩니다. 그 마음이 담길 때 어떤 마음이 담겨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담으면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인신매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인신매매에서 벌은 돈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리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다 드려도 안 돼, 다 드려도. 그건 하나님의 뜻 중에 교훈적인 뜻과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참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닐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저처럼 설교를 하는 일은 그럼 100%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고 자신의 뜻이 들어가고 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위한 설교를 한다면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태도가 다는 아닙니다. 태도만 좋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가?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좋은 태도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아까 정의했죠? 하나님의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무슨 친데? 통치. 예.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통치 뭡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스며들어가는 거죠,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스며들어가는 이게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다정하게만 대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옆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다정하게 대해줘. 근데 그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기품이 있어. 다정하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 제가 다정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굳이 찾는다면 친절하다라는 말하고 거의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따뜻함을 받아. 그래서 그 사람도 다정하게 다른 사람을 대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작게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커져요. 사도행전이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면 저는 겨자씨에 관한 가르침이 사도행전의 내용의 주제와 아주 매우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로 돼 그것이 뿌려지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그 그늘이 되어주고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드느니라. 작지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쯤 가시게 되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또 필요한 지식입니다. 많은 도시를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바울이 제일 먼저 가는 것은 뭐죠? 어디죠?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회당, 2번 횟집. 몇 번이죠? 1번 회당. 회당에 들어가면 거기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제 회당에 들어간 거고요.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회당에 가면 대부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갑니다. 어느 도시든지 대부분 도시에 회당이 있고요. 100% 시장은 있습니다. 큰 도시에.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에베소에는 시장이 특별히 커서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가르칠 때 바울이 가르친 교훈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뀌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가르친 거예요. 두란노 그 홀, 서원을 빌려서 가르친 겁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건 9절 됐죠? 9절? 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이 아시아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뒤집어져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에베소란 도시가 뒤집어졌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전부다. 아시아의 복음이 다 전달됐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그 길이 막혀서 시장에 가서 2년 동안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더니 그게 폭발력이 생겨서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커졌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먼저 큰 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부활의 생명력을 봐야 돼요. 그거에 확실한 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은 데서부터 그것을 알리고 전파하고 나누는 일, 그게 주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보람있게 삽시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작은 일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하시는 큰 일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